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해주시고 은혜받게 해주시고 삶과 인격에 결실할 수 있도록 변화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교제로 영육 간에 강건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생활의 기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교통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이제 성찬 및 애찬을 나눌 때 있었던 거룩한 교제 코이노니아 펠로십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오랫동안요 성도의 교제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속에 왜 꼭 넣어야 했었는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은 당연히 사도신경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죄 씻음의 확신과 부활 영생에 관한 신앙 고백도 사도신경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사도신경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간에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다가 막 이렇게 상처받고 이제 교회를 아주 심한 경우에서는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부작용이 많은데 왜 이런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제 이게 질문이 됐었던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공간이지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제가 어릴 때 교회는 보통 예배당으로 불리었습니다. 교회 가자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당에 가자는 말로 이렇게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어진 제가 어렸을 때 지어진 교회 건물들은 대부분 예배당 하나 덜렁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가면 예배당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공간, 마룻바닥에 그저 이렇게 방석 깔아놓고 예배하는 공간이었지 무슨 다른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은 예배당과 거의 동격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이 천장이 높은 이 예배당도 원래는 캐톨릭 교회였고 1915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 건물에 달랑 이거 하나 있었던 거 아세요? 이게 교회였어요. 문 열고 들어온 바로 예배당. 그리고 아무런 부속 건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가 흔했었던 겁니다. 그 거룩한 예배당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당은 그저 예배당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교제하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대부분 막바로 집으로 향했지요. 그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970년대쯤 됐을 때부터 였다는 것 같은데 구역 예배가 교회들마다 생겨나면서 각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주 안에서 서로 펠로우십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떡을 떼는 식사 친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의 영육 간의 필요를 나누고 더욱 강건해지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부흥을 또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알고 보니까 단순히 하나님 께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니었던 거지요. 신앙 생활에서 성도의 교제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연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던 어머니께서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점점 하루하루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2차, 그러니까 11월 말부터인가요? 11월부터 제2차 코로나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모두가 힘들어할 때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약간 이제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당회 장로님들께는 제 신변 문제를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돼서 알려드리고 이제 기도 요청을 하게 됐는데 장로님들께서 동상 가족 전부 모든 분들께도 알려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산 가족분들께 기도 요청을 하게 됐는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 상태가 그 후로 급격하게 나빠져서 결국 한 달 만에 소천하시게 될 때까지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나누기 전과 후가 되게 달라졌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요. 심적인 고통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장례 절차까지 그 후에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알게 됐어요.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사람에게 아무리 신앙이 높고 낮은 이렇게 고아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많은 세상에 많은 내용이 성도들의 교제 안에 있었다는 것,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자매된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무슨 큰 손이 나타나서 나를 만져주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기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인 떡은 이게 이제 성찬식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는 건데 하나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많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모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테이먼트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와 너의 관계,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때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축복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 내용을 참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몸으로 표현했잖아요. 한 몸이라,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이라고 왜 표현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매우 신비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비하냐 하면 사람의 몸에 34조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수없이 많은 세포가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사람의 몸이거든요. 이게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건데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건강하게 세워서 빛나게 하는 게 사람의 몸입니다. 이 사람의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서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 강건해진 몸이 삶의 전체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은 서로 사랑으로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발가락에, 그러니까 사람의 몸의 맨 마지막에 있는 발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 박혀도요, 온몸이 그 발가락에 박힌 가시 하나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서 정말 전심으로 서로를 돌보아서 온몸이 강건하게, 그리고 머리 지시에 따라서 전체 몸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이게 몸이 교회라고 표현됐다는 것,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그러므로 교회에도 교회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까닭은 서로의 약함과 필요를 나누고 채워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으로 돌봐서 강건한 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사람 몸처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우리가 한몸된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몸을 이루어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안에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겠죠. 성경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첫째는 성도의 교제를 온전하게 이루는 방법들 얘기하는 건데, 첫째는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쓰라입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얘기했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 간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펠로우십,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만남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모이기에 힘쓰기를. 왜냐하면 모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기대할 수 없지만 만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과 이런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분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생긴대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생기는데 돌아다니면서 사람만 만나면 돈이 생겨요.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되실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돌아다니지 않으면 돈이 안 생겨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제 뭔가 물질도 생기고 그런 거죠. 사람 만나면 돈이 생긴다는 그런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겠죠. 돈을 벌려고 해도요, 사실 만남이 선행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에서 서도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장작개비 딱 하나만 두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뭐 성냥으로 붙이든지, 그 다음에 무슨 또 라이터로 붙이든지 잘 안 붙어요. 그런데 이 멀쩡한, 하나도 이렇게 불기가 없는 이 멀쩡한 나무토막 하나를 갖다가 활활 타오르는 장작개비 더미에 던져놓기만 해도 쉽게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 신앙 성장을 쉽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지혜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성도들의 모임에 던져넣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많이 있잖아요. 풍요로운 삶, 풍요로움에 뭐 작은 목적의 삶이 있는데 그 속에 다 자기 몸을 던져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붙는 겁니다. 그 모임에 모이게 힘쓰기만 해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위원회 기관들의 우리 봉사 기관들이 있잖아요. 모임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임에 참여만 해도요, 신앙생활이 흘러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불이 붙기 시작하게 돼요. 또 교구 셀 모임에 누가 초청했을 때, 뭐 이렇게 우리는 누가 초청하면 안 갈 생각도 이제 많이 하면서 또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동참하려고 하십시오. 그 모임에 가 있기만 해도,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그렇게 가 있기만 해도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연히 타오르게 되고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의 영역이 크게 넓혀지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바울이 나오잖아요. 사도바울이 언제서부터 이 신앙의 영역이 그렇게 선교의 영역이 넓혀지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넓혀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자기가 돈도 벌고 이것도 하고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만나다 보니까 사역의 지경이 크게 넓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무엇보다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모임에 참석하면 그때부터 그 만남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요즘은 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대면 만남이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가지고요 온라인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늘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모이기에 힘쓰셔서 서로를 영육 간에 강건케 하는 우리는 한몸 성도의 교제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 일단 만나라 모이기에 힘쓰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중보 기도하라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성경은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기도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삶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요 좀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나요. 막 머리는 어지럽고 때로는 막 손도 떨리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가슴도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두근거리고 심장도 안정이 안 되고 막 다리도 떨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정신이 혼미한데 어떻게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나 그러면 누군가를 초청해라.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정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자신을 위한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공동체가 내 문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 엄청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신기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잘 기도 요청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 요청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다들? 정말 다시 한번 격려해 드릴게요.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한다? 기도 요청을 통해서 한다.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또 남의 기도 부탁을 받아서 또 기도해 주고 이게 성도의 교제라. 사람들이 기도 요청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기도 내용들도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한 내용들 얘기할 때도 참 많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아마도 남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아서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내가 기도 요청을 하면 또 이분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좀 이렇게 또 앞에서는 잘 봤지만 기도해 줄게요 하지만은 그게 좀 부담이 될까. 그러니까 신세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기도 요청 안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얘기했다가 이게 혹시나 또 소문이 되지는 않을까. 내 자신의 어떤 이렇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지만 내게는 그러나 그게 알려졌을 때 좀 또 이렇게 성가시고 뭐가 이렇게 좀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셋째는 어쩌면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 요청을 좀 세밀하게 또 열심히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씀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을 구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정말 그건 하나님의 덕을 가리는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뭘 날 도와달라고 뭐 돈을 좀 빌려주세요 이런 것은 사실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덕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요청이 되겠죠.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구걸에서도 받으십시오. 기도는 꼭 구걸에서도 받으세요. 그분 돈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소유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단지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해달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서로. 그러나 사랑의 빚 외에는, 이게 사랑의 빚이 바로 그게 기도더라고요.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If you love me, please pray for me.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돈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왜 이 기도를 요청하지 않으세요? 왜 이 기도를 대신해 주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중보기도로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때로 중보기도는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잡아두지요. 옥에 가둬둡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이 지나면 바로 저를 끌어내서 이제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자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잡혀 있었냐면, 쇠사슬에 채워가지고 두 군인 사이에 잡혀 있었거든요. 두 군인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옆에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베드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잡혀 있는 데가 아무데나가 아니라 깊은 감옥에, 그래서 감옥 밖에는 또 파수꾼이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풀려날 수가 없고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런데요, 밖에서 교인들이 기도를 했더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했더니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까지 모두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생명 구원의 역사가 교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위한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겁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걸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걸 아멘 하셔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왜 그 내용이 왜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지, 사도신경 속에 왜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매번 사도신경을 외우면 주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권보원 외에는. 근데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감춰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중보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정말 우리 동상 가족들에게 올 한 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요, 그래서도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췌장암 판정을 받으신 후에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근데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 상태는 오늘날만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지난 1년간에 계속 안 좋아지셨어요. 그것도 꽤 많이. 왼쪽 눈이 거의 안 보이, 실명하셨습니다. 전혀 안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몹시 불편해하셨고, 또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어서 걷는 것도 힘들어하셨고, 나중에 기도 잘 안 들리셨어요. 근데 이게 다 모두 노환이기 때문에 별 치료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사신다면 계속 불편하게 그냥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게다가 이제 췌장암으로 고통 중에 계셨어요. 다행히 췌장암이 무척 아프다고 하는 질병인데,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몸이 약간 불편했을 뿐이지 그다지 큰 통증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닥터에게 경고는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아마 통증이 시작되는 때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견디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제가 간절히 이제 기도 요청을 좀 하게 되었고요.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정말 의사 선생님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큰 통증이 왔어요.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든 통증이 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저희 어머니는 평안히 주님 나라에 이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통증을 면하게 해주셨다고 확신해요. 정말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모든 인생의 사슬을 풀어서 눈도 불편하고 다리도 그리고 귀도 안 들리는 거기서 그 모든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셨어요. 그렇게 확신합니다. 소천하신 날짜가 또 놀랍지 않아요? 25일 성탄절, 27일 주일, 31일 송구영신, 그리고 1월 2일, 3일 신년 축복송회를 모두 절묘하게 피한 11월 28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들어 은혜로운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닫게 돼요. 젊었을 때는 이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옮겨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교회는 그냥 예배당인 줄만 알아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한 줄 알아요 그게. 근데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면 이게 그게 그냥 단지 하나님만 만나러 오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내 삶이 붙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려요. 셀모임에 힘써 참석하시고요. 기도 제목을 아낌없이 나누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는 한몸 성도의 교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범사에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건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말씀 나눴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실천하는 방법은요,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하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렇게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시대 성도들은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필요를 채웠습니다. 제가요 오래전서부터 여러분 기도하신 거 알 거예요. 선교관, 체육관, 봉사관, 교육관 그런 성전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봉사관의 의미가 뭐냐 하면 결국 우리에게 그렇게 생길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당이 곧 생길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2년 연장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답답한데, 그러나 또 생각해본 것도 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저는 봉사관이 생기면 이 일을 꼭 하게 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무상통하는 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가만 보면 집집마다 사용하는 옷도 많고 신발도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한 번밖에 신지 않은 신발들, 그대로 놔둔 신발들, 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옷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소천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힘들었던 게 그 짐 정리예요. 나중에 짐 정리. 야, 근데 그거를 뭐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눌 건 그때 다 나눠야 되겠다. 이게 결국은 끝나고 나면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가구도 모든 내용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봉사관 그냥 하나의 유무상통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 나누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가 교제하면서 자기 것을 다 나누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게는 필요가 없지만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사야 되는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힘들게 그것도. 그러니까 그걸 나누다 보면 우리 가운데 진짜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밥도 안 해 먹어도 될지도 몰라요. 예. 어떤 분은 손이 커가지고 두 사람밖에 안 사는데 막 10인씩 밥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많이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어쩌면 진짜 우리는 렌트비 하나 걱정할 뿐이지 먹고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도 몰라요. 뭐 그릇 사는 것도 그릇도 그렇게 많아. 또 이뻐서 사고 또 좋아서 사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막 잔뜩씩 그릇이 그냥 장식장에 그냥 꽉 차 있잖아요. 다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안 살아요. 그거 다 가지고 못 가요. 그렇게 아름다운 차이나 그릇들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아무도 가져가겠다는 자식들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사실 때는 비싸게 사셨지만 아무도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그때 다 나누는 거예요. 유무상통, 서로를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만나와 매출하게 상자 사역으로 서로의 먹거리를 공급하고요. 그렇게 갖다 놓다 보니까 또 어느 분들은 또 본인이 또 가지고 있는 것도 갖다 놓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많이 풍성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갖다 놓는 거예요. 언제 보니까 옷도 갖다 놓고 보니까 또 언제 보니까 어른용 기저귀도 갖다 있더라고요. 죄송하죠. 필요한 거다. 예. 본인은 필요 없는 거, 그러나 누군가에는 필요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갖다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시면 돼. 너무 감사한 게, 저게 누구한테 필요할까? 그런데 진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유무상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코로나 특별 섬김팀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렌트비를 지원해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금을 전달하고 또 여러 기관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채우는 우리는 한몸이죠. 성도의 교제로 강건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오래전에 사도신경에 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교회는 그냥 예배당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성도가 교통하는 거 이게 왜 들어가 있지? 그리고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또 인간관계 문제가 생겨서 상처받아서 이렇게 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 사랑으로 돌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한몸 성도의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교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소중한지를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지체들이 다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게 세워지면서 몸된 교회에 주신 사명, 그러니까 예배, 뭐 봉사, 선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 신앙 행동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은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말과 혀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의 사랑을 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진실과 행함의 사랑이 뭐겠어요?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첫 번째 모에게 힘쓰는 것이 진실과 행함의 사랑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서로를 껴안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모에게 힘쓰십시오. 모임이 있어서 초청하시면 못 가는 이유를 자꾸 만들기보다는 갈 수 있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그 안에 던져 넣는 거,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둘째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그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 그리고 셋째는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채우는 행함 있는 믿음인 겁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한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한 몸 성도의 교제를 서로 사랑으로 실천하여 영육 간에 강건한 신앙생활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 가족 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고 둘째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셋째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채우는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는 한 몸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맡겨주신 영원구원의 사명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